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 우리가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늘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치료제가 암세포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방사선 폐렴으로 폐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또 폐와 신장에 물이 차는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오랜 항암치료로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또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나아 예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헌신되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상향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품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이 아직 전쟁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아직 포로 중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새 성전과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설명하는 여러 장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과 파괴된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이상에 대한 설명은 40장부터 48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특별히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 즉 염도가 매우 높아서, 염해라고도 불리고 염도가 매우 높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서 죽음의 바다라 불리우는 그 사해, 그 사해조차도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새롭게 하여 생태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을 넘어서 새롭게 회복되는 창조세계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8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경계는 북쪽으로는 헤들론 길을 거쳐서 하마더 길을 지나 하살 에논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또 남쪽 경계로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를 지나 애굽 시내를 따라 대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북쪽과 남쪽이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이 좀 더 넓고 남쪽이 좀 더 좁아서 북쪽에서 동쪽 경계는 다메섹과 길라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부와 남부 쪽은 요단강과 사해를 경계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영역이 사라져서 그 전체의 크기가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전체 영토의 크기가 이전에 솔로몬 왕국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47장과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토의 경계는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경계와 일치합니다. 그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을 뿐인 그 시기에 받은 약속으로 받은 그 영역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그들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레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그 기대가 생각나게 하는 영토의 경계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직하며 공정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돌아보며 배려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때로는 풍요에 대한 욕망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게 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이웃사랑, 공정, 정직과 같은 그러한 피곤한 윤리가 없어도 제사만 드리면, 제물만 갖다 주면, 제물만 바치면 풍요를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먹고 살 길이 요원해졌던 제사장들과 자칭 선지자들도 가나안 종교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2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잘못을 해도 그들을 책망하기는커녕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 길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영토의 경계를 다시 그리면서 그때 이스라엘에게 품으셨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제 다시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48장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주어질 정의로운 땅 분배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땅 분배의 핵심은 먼저 그 땅의 일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의 20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그 땅은, 드려야 하는 그 땅은 가로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고 세로의 길이도 2만 5천 척인, 그래서 네모 반듯한,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2만 5천 척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의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서 이 땅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맨 위인지 가운데인지 불확실하지만 성소가 중앙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가운데일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직사각형에는 가로가 2만 5천 척, 세로가 만 척인 직사각형으로 제사장 가문에게 수여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 성소가 지정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이 있는데요. 똑같은 넓이로 가로가 2만 5천 척, 세로가 만 척인 직사각형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남은 것은 아까 한 변이 2만 5천이라고 했는데 만 뜯어졌잖아요. 그래서 5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로 2만 5천, 세로 5천 척짜리의 땅, 직사각형 땅이 있는데 그것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세로 5천, 가로 2만 5천짜리를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사각형 만들고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가운데 정사각형 또 하나가 있는데, 작은 정사각형, 그 5천 5천짜리 정사각형에 4,500척짜리 정사각형을 다시 그려요. 5,000, 5,000 안에 4,500, 4,500짜리를 다시 그려서 그 정사각형 모양의 성읍을 세우고요. 그러면은 5,000에서 4,500 했으니까 500이 남잖아요. 500이 위에 250, 아래 250 해서 위아래로 250씩 또 좌우로 250씩 해서 250척씩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는 그 성읍에 들이댑니다. 성읍이 가운데에 세워지면서 그 밑에 5천, 2만 5천짜리 직사각형 중에 가운데에 성읍이 세워졌는데 그럼 양쪽에 직사각형 두 개의 땅이 남잖아요. 그 땅이 났는데 그것은 18절과 19절에 따르면 그 땅은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물들을 재배할 농지가 됩니다. 그림을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정사각형 모양의 땅 양옆에 지금 2만 5천짜리 큰 정사각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 자체는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획으로 나뉘어 있을 때 그때 그 정사각형이 들어가면 양쪽으로 약간 남는 땅이 있는데 그 위에는 유다 지파고 밑에는 베냐민 지파일 때 그 양옆에 남는 땅을 그 두 구역을 그 두 영역을 군주에게 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정사각형 아까 2만 5천짜리는 이 군주의 땅 중에서도 정 가운데 위치하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나왔던 45장에 나왔던 내용의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로 있는 그 각 지파들을 위한 땅 분배의 내용에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린 땅 아래로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의 다섯 지파가 있고 위로는 유다, 시므온, 이사가, 스불론 유다,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일곱 지파가 배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7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더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아마도 위치가 위로 올라갔을 거라고 예루살렘보다 위로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성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 정도로 올라갔을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전체 영토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장 8절에 보면 이 양옆에 그 아까 그 정사각형 양옆에 땅을 군주에게 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5장 8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땅을 주는 이유가 다시는 왕들이 약자의 땅을 압제하지 않게 빼앗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러한 분배를 볼 때 어찌 보면 제사장에게 제사장 가문에게 그 넓은 땅을 주신 것도 또 레위인들에게 또 그 넓은 땅을 주신 것도 또 각 지파에서 인원들을 차출하여서 그 땅에 그 거룩한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작물들을 재배하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더 이상 성직자들이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아부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품으셨던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이상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전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토지개혁이고 강제 이주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한 번의 강제 이주가 시작됐고 돌아오는 것도 이주지만 이전에 자기 가문들이 가졌던 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비전에서 다 뒤바꿔놨어요. 그것은 토지개혁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잘 갖고 놨던 축적해놨던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 구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지도 말고 바꾸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말씀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저 나그네임을 천명하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한 시각 안에서는 모든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거류민이라는 그러한 시각 안에서는 빌렸을 뿐이라는 그런 시각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토지 개혁을 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희년법을 시행하게 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46장 17절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희년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모든 빼앗겼던 땅, 팔렸던 땅을 돌려주는 그러한 법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실수해서 잘못했을지라도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또 그 잘못한 부모 때문에 자녀까지 공공하게 사는 그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발생하는 극빈층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또 하나님의 이 토지개혁에서 놀라운 점은 47장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47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잠깐 2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을 볼 때 뜬금없이 타국인, 이방인에게 기업을 소유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지요.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류민들,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토지개혁도 힘들고 이 말씀도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경험을 통해서 타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지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차별당하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국인을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품으셨던 비전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는 거기서 막 포로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났던 해방됐던 시절에는 거류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는 포로로 생활하면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이 새로운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이 역사에 놀라운 윤리적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연약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돌봐주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하며 또 아름답게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비록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완전하진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품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